로마서 1장 18절, 19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들이 복음이 세상에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들 많이 듣고 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남아있지를 못하다는 그러한 그 현실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것들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감동이 되지를 못할까? 뭐 그 이유를 뭐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오든 예수님이 오든 그 일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노? 이러한 그 어떤 궁금증,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당연히 와야 예수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별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세상인데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살았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고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 다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지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셔야 됐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된 인간이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했는데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보다 다 팽개치고 세상 내려와가지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고 죽었다. 나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좀 되게 미안한 마음. 정말 그런 그 말을 들으면은 주 앞에서 참 그 염치 없는, 거기도 들지 못할 정도의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신자로서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묘한 반발이 납니다. 어떤 반발이 나냐면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금도 와가지고 십자가를 막 지고 피 흘리고 있으면은 아 참 되게 미안스럽네 이러면 되는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십자가 지고 고생했던 것도 다 옛날에 다 끝났단 말입니다. 실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실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옛날 이스라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계속 막 창으로 찔림 당하고 계속 피 흘리고 그러고 있었다면은 봐라 우리 때문에 예수가 피 흘리고 있다 그럴 때에 아 최근 나한테 피 흘리구나 이렇게 뭔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질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고 또 지금 부활해가지고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고생했다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다가 실수로 야구공이 이웃집 아저씨 눈에 맞았다 갑시다. 눈에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그만 안 보게 됐다 그럴 때에 그 야구공을 잘못 던지 그 사람은요 그 잘못 던져가지고 아저씨가 눈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에 그 아저씨가 눈 하나 감긴 그 사람한테 자기 앞에 나타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아 저거 나 때문에 그랬지. 내가 공 잘못 던져가 저 아저씨 눈 잃어버렸지. 그 아저씨 볼 때마다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에 맞는 게 아니고 갈비 때 맞아가지고 갈비가 몇 대 나갔다. 그건 몇 달 치료하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 처음에는 뭐 가슴에다가 기부스 하고 다닐 때는 아주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지나가지고 기부스 풀고 이제는 다 나았단 말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 봐도 미안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왜? 다 나았으니까. 공 던진 건 옛날 일이고 지금 다 나았으니까 뭔가 미안할 근거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있으면은 아, 저 나 때문이라면서 미안할 건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신자들이 꼭 그런 식이에요. 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놈아 그럴 때에 네 앞에 나 때문에 죽은 예수가 들고 놓여 있고 내 때문에 지금 창에 찔려가 피를 내서 보인다면은 참 미안스러워라 나한테 죽었다 이렇게 분명히 미안함을 가진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긴 찔렸는데 그건 옛날 일이고 죽긴 죽었는데 또 살았다 아이가 또 이 땅에 왔는데 바로 하늘에 갔다 아이가 그러니까는 뭐 원상태에서 돌아갔는데 그런데 뭐 또 미안한 마음이 생길 거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 그랬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것 가지고 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지금도 예수가 이제 죽고 못 받고 피 흘리고 있으면 미안한데 안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 네 때문에 고생했다 그래도 지금은 뭐 하늘 계시고 뭐 편안해 계시니까는 뭐 그게 우리한테 별 미안한 말을 못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 신자들이 거의 이런 상태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상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고 죽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갔고 지금도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늘보다 계시는데 그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무슨 미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겠냐 그 말이죠.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죄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게 없다 이리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지금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범해도 예수가 또 못 받는 이 땅에 와 또 못 받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죄 지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까? 이거 대답하고 가야 되는데 1번 안 당한다 2번 당한다 몇 번이에요? 이게 대답 곤란하죠. 왜? 예수님 하늘에 잘 계시니까 대단히 계시니까 어떻게 내 입을 그걸 아는데 십자가 또 당합니다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안 당한다 카다니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네 십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또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런 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세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약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약자가. 우리는 자꾸 나 때문에 세상에서 고생하고 무시당하는 약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꼭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살펴보면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갖다가 예수님은 동일로 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 우리는 지금 꼭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만 계시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속에서 이 땅 곳곳 살아계십니다. 곳곳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이 땅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분이 바로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가난해서 고통을 당하고 헐벗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지 압니까? 그거야말로 그들 책임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 그 말이죠. 결국 우리는요, 내가 나누어야 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헐벗고 못 먹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가 있구나 하는 것. 이걸 생각할 때에 결국 내가 지금도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세상의 약자들은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들 속에 살아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자이고 내가 못난 자이고 내가 저주받을 자이다는 것, 이걸 실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과거 옛날 사건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도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도 나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내 현실 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복음이 세상에 주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다가와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했던 17절 말씀의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야 했던가,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땅에 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만한 의가 없다겠잖아요. 의가 남아있지 않다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라겠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메시아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건 타종교에는 세상에는 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의만 잘 지키고 그것만 개발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올 자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가 없다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다시 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메시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의가 없다면은 의 되는 분을 믿을 만한 그 자질도 의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주를 믿을 수 있다. 그게 17절의 말씀이라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의인은 그러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오직 하늘의 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인간의 믿음을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은 주님이 믿게 하신 믿음, 그게 아니고 내가 결단해가지고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에서 소위 그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명 강사를 초병에다가 하는 것들이 뭡니까? 소위 결단의 시간 뭐 이런 거 여러 많이 하셨습니까? 뭐 서클도 해보고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결단의 시간이라는 게 학생부나 청년부 수련회 때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에 손잡고 전기 찌릿찌릿 오면서 이제 손에 손잡고 또 막 빙빙 돌고 노래 부르다가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적어가지고 모닥불에 다 던져 태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죄를 안 짓겠다 결단하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해본 가닥이라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내가 주님께만 헌신하겠다.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특히 성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캠프할 때에 이런 것들을 안 하질 않아요. 꼭 한단 말이죠. 그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붓고 분위기 때문에 회개 같은 것을 알고 그럴 때 내가 진짜 신자 같은 그런 착각에 퐁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딱 끝나고 나자마자 불 딱 끄자마자 돌아서면 헤헤 운단 말입니다. 그게 애들 수련회예요. 다 해본 가락이잖아요. 뭐 장사 한두 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강사가 와가지고 분위기를 그럴 땐 유도를 해가 어떻게 합니까? 예의 맞춰간 뒤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작정하면 일하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은 그때까지 뭔가 분위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런 벌떡 일한단 말입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천국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쫙쫙 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은 왜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이란 말이죠. 주님이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점입니다. 의 아닌 것을 의라고 고집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비판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거든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가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 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 그걸 인식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나니 이제 이런 말을 하죠. 15절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 왜 새삼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로마 교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말이죠.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이 이르게 했다. 그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진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으로 복음에 전해졌다 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만족했다면 바울이 뭐 때 로마에 갑니까? 놔두면 되는데 그냥 로마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 복음을 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로마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거예요.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늘의 의를 바라볼 그런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모르고서 의를 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으로 시작되는 게 복음이에요. 진노 아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진노하시고 나를 저주하신다는 그분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다만 저주의 하나님 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같이 내가 우상 섬길 때 뭐 부채가 잘한다거나 혹은 또 십일조 안 한다거나 봉사를 게을리 한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아마 화를 내실 거야 겨우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놓여있다 이를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진노와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랑과 자비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 이런 게 보편적인 신자의 생각입니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 좋은 것만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결국 뭐냐면은 의인으로 오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결국 사람들은 내가 의를 소유해가지고 의인 되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돼 행동을 하고 나가지고 내가 의인의 착각을 하고 그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에 나가 지금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것 같아. 왜? 예수 잘 믿고 복음 제대로 알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설마 내가 진노 아래 있겠노? 자, 또 이런 생각 가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우린 하나님 쪽에 가면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 아셔야 돼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인간의 경건치 않은 것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함 여기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진노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하는 것은 뭐 윤리와 도덕에 타락했다거나 또 성적으로 너무 물러했다 여기 이래서 그 타락한 저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그들이 윤리와 도덕의 땅에 떨어지고 너무 퇴폐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없어서 의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가 없어서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 잘못됐다 여기에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건치 않은 것이 뭐고 불의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뭐 첫 번째로 경건치 않은 거 이게 뭔가를 알려면은 경건이 뭐냐 이걸 알면 됩니다.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뭐 신앙의 경건이 뭐냐를 확실히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또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분명히 경건이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데도 잘못 오해하면 또 안 되죠.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걸 구제하고 하는 그게 경건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는 것은 세상이 그 가난한 자들을 안 도와줬다고 진노하는 것이네. 이래 생각하면 또 곤란하다 그 말이죠. 구제했다 해가지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제가 경건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네, 세상은 구제를 아주 잘합니다. 요즘 수에 나가지고 여러 코드에서 이웃돕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신문을 왔던데 어떤 할머니가요 오랫동안 모아왔던 그 5천만원을 갖다가 이름도 안 밝히고 기타간 그런 그 얘기를 제가 잠깐 그 봤어요.
또 요즘 TV 보면은 그 전화 한 통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1,0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여기 1,000원입니까? 그게 그 1,000원이에요. 그거 빠지는 거. 우리 아들도 그 전화하던데. 그 1,000원 빠지는 거 보면은 TV 틀면은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4개 방송 나오는데 제가 합판에 100억이 넘어, 100억이. 100억이 넘다는 것은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제요? 잘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잘하는데요? 그런 구제하는 그게 경건이라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만 있는 그런 나라인데 복을 줘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가 경건이 뿌리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근거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나 고와 과부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는 걸 인정하느냐는 이걸 묻는 것이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상이에요. 약자 보호법. 제가 한두 번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어떤 구제를 해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 자신을 약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 경건입니다. 최고의 경건은 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게 최고 경건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구제했을 때에 5,000만 원 기타가 달지라도 이것은 내가 모아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말한 건 경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약자가 아니에요. 약자라고 하는 것은 5,000만 원 내놓고 그러면서도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니요. 내 같은 인간은 남물에서 이만한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뭐하나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약자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봉사도 나 하나님 이런 봉사 못합니다. 그게 약자입니다. 실컷 고생들을 일해놓고 씩 웃는단 말이죠. 야 집사님은 참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도 그렇게 웃고 기분 좋아합니까? 참 진짜 믿음 좋습니다. 아 이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약자가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네 마음, 네 마음 속에 바로 피조물의 마음이 있구나. 그게 바로 약자의 모습, 그게 경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아 과부를 돕는 것 드러난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땅의 사람 제각기 자기 체조와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해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봉사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 한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몽땅 헌금을 해도 내가 한 것이고 봉사도 내 믿음까지 한 것이고 다 내가 했으면은 그 속에 경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게 불경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봉사해도요 내 힘이든 자랑 안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경건치 않은 거라. 봉사해도 내 힘이든 자랑하지 않는 거 그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마음입니다. 나는 본래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 힘 살아보려고 바동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또 뭔가? 역시 부의를 알려면은 의가 뭐냐 이걸 또 보면 된단 말이죠. 의가 뭐냐.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누구의 의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더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계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지 분명히 행함이 아니죠.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지 행함이 아니라 말이죠. 아브라함은 의가 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라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의인은 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을 해서 불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불의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를 못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끌어가 이걸 믿지를 못하고 내 스스로 예를 먹고 안달 먹다라 하면서 걱정 근심하고 이런 믿음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의함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이 땅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이 경건치 않고 불의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존재다. 너가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희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를 바라볼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진노 아래 있는 자구나 하는 것. 이걸 철저히 인식하는 그런 사람만이 외부에 주어지는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기능을 몽땅 포기했으니까.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나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에 오는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덜렁 말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복음 받은 것 이걸 고마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타는 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에 주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는 모든 인간의 죄 가운데 있다. 선언입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알므로써 날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만 의지할 거예요. 시인자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믿음을 자꾸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의 피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결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진노를 해결하겠다 이건 큰 잘못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죽을 때까지 그 피에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바로 신자고 의인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인생 죽을 때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알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